족속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되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오늘 시편 16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15편과 16편이 하나로 쌍을 이루는 또 하나로 붙어있는 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면 하나의 완성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15편은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가 하면서 11가지 항목을 쭉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행함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을 보시면 1편 전반부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악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하는 어찌 이게 얼핏 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15편과 비슷해요. 어떻게 의로운 행동들을 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뒷부분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시냇가를 마련해 주시고 그쪽으로 옮겨 심어주시고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런 받게 되는 은혜와 결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두 번째로 그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봤던 시편 15편은 성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될 16편 내용은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내용을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편 내용을 보시면 앞부분에 몇 절 안 되지만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 성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5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 성도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이 세 가지로 선포되고 고백이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볼게요.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성도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어려움과 환란이 있으니까, 역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하는, 그리고 나서 주님께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피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니까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무언가 어려움을 만나서 피하는 입장에서 어디로 피했든지 간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 피했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와 같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3절 4절 설명을 합니다. 3절을 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땅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는 4절에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우상 숭배자들이죠. 우상 숭배자들도 땅에 있습니다.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피의 전제를 드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도움을 얻고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께 피난처를 정하는 상황은 어떠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정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15장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피난처를 삼았는가, 이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일인가, 결국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쭉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성도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피난처를 정하고 찾아 나오면 주님께 또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이 성도가 지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가 5절, 6절, 두 번째가 7절, 8절, 세 번째가 9절부터 11절입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조금씩 꼼꼼하게 읽으면서 조금 천천히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히 다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는 5절, 6절인데요. 5절, 6절을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첫 번째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소득을 나의 분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건 현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또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또 6절에 보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겁니다. 내가 여기를 달라, 여기를 내 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쭉 그물 굽고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다니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줄로 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받은 이 구역은, 성도가 유업으로 받은 이 땅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가서 다 먼저 보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땅에 대해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이 기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소유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기업은 내일도 나의 것이 되고 모레도 나의 것이 되고 1년 뒤도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농사지으면 내년 얻게 될 소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가질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신이 지금 첫 번째로 고백하는 내용은 물질적인 소득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뭐 물질적인 소득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육체적인 고난이나 질병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관련된 것들이죠. 오늘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 은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또 오늘 나에게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셔서 내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분깃을 주시고 나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첫 번째 은혜와 관련해서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특징들은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은혜들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우선 이 은혜는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소득이 있습니다. 내가 두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얻은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물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일하고 지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과 육체적인 모든 필요들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두 번째로는 여지껏 시인과 성도가 기도했었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앞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계속해서 탄식하는 상황들이 있었죠. 그럴 때 성도가 기도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서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탄식할 때에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탄식을 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다고요. 나를 건져내달라, 나를 살려내달라, 나에게 힘을 달라, 나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지금 나의 분깃이, 나의 산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성도가 기도했던 것과 생각해보면, 관련해서 생각해보자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시편에서 성도가 나에게 땅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성도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땅을 주십시오, 아름다운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오후에 모임을 할 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또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땅을 주시겠다, 또 자손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도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이 다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모든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는 비록 땅을 짓고 살아가지만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주신 땅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땅이고 거기는 또 내 땅도 아니에요. 내가 유리방황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흘러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에게 복이 있는 땅, 내가 보기 아름다운 땅,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는 땅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더군다나 아브라함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때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노아에게 샘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좋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노아가 자기 아들들 중에 샘에게는 축복을 해줬죠. 샘에게는 축복을 하고 야벳에게도 비슷한 축복을. 그러나 함에게는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건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죠. 바벨탑은 이 저주를 받아야 했던 함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선포하셨던 샘도 다 이 바벨탑을 쌓는데 함께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는 복을 주겠다, 샘의 장막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샘도 자기 후손들도 다 바벨탑 쌓는데 동참을 했었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아서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해서 노아를 통해 축복을 받았지만 바벨탑을 쌓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던 샘족의 후예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축복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를 짓고 쫓겨난 판인데.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짓고 이미 쫓겨난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땅을,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기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쫓겨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땅의 소득으로 내가 얻고 먹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것이니까요. 여러분, 자손을 주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처음에 인류에게 주셨던 복이면서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다 죽음을 당하는 생육 번성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었죠. 그러하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던,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비싼 것이니까 좋은 것이니까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니까 이래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기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보셨던, 그 이전에 하나님 주셨던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땅과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너를 위해 미리 준비한 땅이 있다. 내가 가서 먼저 보고 내가 가서 줄로 그어두고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네가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간구한 적은 없지만 네 힘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시점으로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은 시편 2편과 좀 비슷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분깃을 또 산업을 이 성도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쁨으로 잘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잘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쓱 읽고 넘어갔지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6절을 보십시오. 이 시인이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어떤 곳에 있다고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름답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느끼기엔 더 중요했던 것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보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그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인이 하나님 주신 땅을 이미 다 받아 누렸을까? 이미 소유하고 있을까? 등기부 등본을 다 건너 받았을까? 내가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이미 다 풍성하게 다 거둬들이고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 아니면 아직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앞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칭하시면서 항상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히브리인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고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는 이게 늘 사용하는 관용어구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 시대로 넘어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 가나안 땅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나요? 제가 역사실증주의를 늘 따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록된 내용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렇게 감사하거나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으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 내가 먼저 가서 쳐다보고 내가 먼저 줄로 그어주고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가?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뒤에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은혜도 또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은혜를 받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내가 잘 누리고 향유하는 것 이게 참 귀한이고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지 않는 겁니다. 기웃거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 가끔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질 때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지체됨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워주신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솔직하게. 반응이 없죠. 그렇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하고 슬픈 일인데요. 가끔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이야기에서 100% 자유롭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들이 가는 불만 중에 어떤 불만이 많이 있냐면 나는 훌륭하고 탁월한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숫자도 적은 그리고 별볼일 없는 성도들을 붙여주셨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미리 줄로 재워주신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혹시 더 아름다운 곳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 다른 부임지를 기웃거리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긴 어려워요. 거의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들이 있다고요. 솔직하게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저희 과에 서울대 종교학과에 기독교 교수님이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수를 뽑아야 됐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기독교 교수를 뽑지를 못해서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불교 교수가 왔습니다. 불교를 담당하신 분이 오셨는데 이제 저희 동기 중에 한 녀석이 석사과정으로 들어가서 그 녀석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녀석은 이제 지금 고대에 가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 녀석 하는 얘기가 적임자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장모 교수님이라고 장모 목사님이시죠. 종교학과에서 내세우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 전공인, 조직신학 전공자여야 되고 두 번째는 종교학과는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는 곳이니까 타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랬는데 조직신학 전공했던 괜찮은 서울대 출신 분이 타 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로 오시겠나고 의견을 타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 여대에서 교수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대학이 참 아름다운 곳이어서 여기보다 더 좋은 대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곰곰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물론 주님께서 보내시면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보다 더 열악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섬기고 있는 내가 보낸받은 여기를 주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워주신 구역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이곳에서 내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우리는 항상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웃기웃거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하지 않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더 좋은 것이 없을까 싶어서 내 욕심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기웃기웃거리는 잠언이나 구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젊어서 취한 네 아내가 아름다운 샘물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아내를 보고 네 남편을 보고 참으로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늘 누리는 삶을 살아라. 기웃기웃거리지 마라. 근데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기도 했지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참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이 성도에게 그것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 받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입술을 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7절,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두 번째 받은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 나를 훈계하셨다.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훈계가 주어진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훈계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내가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아니면 뭐 좀 잘못된 옳지 않은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거나 아니면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막 이렇게 쿡쿡 쑤셔대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계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건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견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여서 제가 요 7절, 8절 읽으면서 또 은혜를 받았던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늦게까지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시냐?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를 떠나갔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 앞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남아있습니다. 내 양심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계하신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자꾸 찔러대요. 내 양심을 자꾸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 현재 내 앞에 항상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그 말씀이 계속 살아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건 해선 안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신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다 살아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게끔 하나님이 자꾸 만드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콱콱 쑤셔대는 거예요. 어떤 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내 양심을 콱콱 쑤셔대서 그거 하는 것은 옳지 않지, 그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지 자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지금 이 사람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은혜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마찬가지로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힘들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올바른 말을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올바른 길로 아무리 인도해주려고 해도 자녀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때 힘들어하는 때가 많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뭐합니까? 지 가고 싶은 지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자고요. 오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때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많이 얘기해서 잘 알잖아요. 너무나 많이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마 85세쯤 되었던 것 같아요. 신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수많은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입양했더니 다메섹 아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따위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가서 곧장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기 아내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씨바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양심을 쑤셔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고통을 느끼면서도 가서 씨바지를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게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더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겠죠. 아브라함은 심각한 상황이 그 다음에 또 있죠.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낳을 때 이때 나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이삭이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때까지 방법까지 이름까지 다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창세기 17장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 가면 자기 아내를 블레셋 왕에게 팔아먹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을 팔아먹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하셨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양심 안에 살아있었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그게 안 된 거죠. 그게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안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스라엘을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잖아요. 나 같았으면 평생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았던, 나는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출애굽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잘했을 텐데 그놈의 자식들은 어떻게 된 인간들인지 모르겠다. 나 같았으면 홍해를 두 발로 딛고 걸었으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을 텐데 이스라엘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홍해를 마른 땅처럼 다 이렇게 걸어서 건너가게끔 해주셨죠. 데리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죠. 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다 같이 들었어요. 한 민족이 집단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느냐? 인류 역사상 그때 딱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혼자 듣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혼자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 게 무엇인가요?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든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심을 찔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낮에도 그 말씀에 대해 양심을 자꾸 찔러댑니다. 밤에도 그 양심이 내 마음, 말씀, 내 양심을 자꾸 찔러댑니다. 낮이건 밤이건 무슨 일을 하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서 마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내 심장을 자꾸만 흔들어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심장이 콩닥콩닥 뛸 때 저 사람도 나를 향해서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심장이 뛰는데 저 사람은 무덤덤하지? 이러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베푸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 참 귀한 은혜이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끔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참 귀한 은혜를 받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이 본문은 중간을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 번째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하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11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무슨 원서를 쓸 때 아니면 뭐 어디다 집을 살 때 뭔가 투자를 할 때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망하는 길이고 어떤 것이 형하는 길입니까? 그래서 주님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갈게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성도가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그 앞으로 그 옆으로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하겠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도 참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아예 도치를 해서 써놓았는데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어떤 것들을 내가 누리게 되는가 여기서도 시인이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구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 여기서는 셋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죠.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는 안전합니다. 11절 끝에 보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또 주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생명길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 안에서 기쁨, 즐거움, 안전함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한 교회에 부임을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주곤 합니다. 우리도 저도 동기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했을 때 같이 모여서 박수치면서 불러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나는 못 가지만 그대는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가 져집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역설이지만 모순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즐거움을 갖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못할 때들이 많아요.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가난하고 힘겹고 어려워도 즐거움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많았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3박 4일도 모자랍니다. 끝도 안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성도는 어떠하냐?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나는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객관적으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잘 누리는 그와 같은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도 주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면 모든 조건이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은 고민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온갖 잡다한 쓸데없는 걱정과 불평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저보고 그래요. 옆에 있는 목회자들도 그러시고 조목사는 걱정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결혼도 남는 장사, 애들도 남는 장사. 아마 그 집 안에서는 강아지를 키워도 강아지가 조목사보다 더 좋은 사람일 거예요. 좋은 강아지일 것 같아요. 뭐가 불만이야 도대체 뭐가?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도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자가 되어서 우상 앞에 찾아 나갈 때 나는 주님을 피난처로 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 세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훈계를 해주심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길이 내 앞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자기가 은혜로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했던 내내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주님이 베푸신 이 은혜들 못지않게 우리가 또 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가 고백했던 진정한 고백, 주님이 물질적인 공급을 해주실 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항상 내 양심을 괴롭게 만들고 내 마음을 찔러내고 그래서 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런 은혜가,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때로는 그게 잘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고 손해보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잘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이 성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받아 누림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